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어린이들 그 미술 시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제가 있죠. 밑에 그 아주 진하고 모양이 뚜렷한 그런 그림이 있고 그 비추는 종이를 비추이는 종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선 그 선으로 이렇게 본을 따고 그리고 또 그 본을 딴 그 선 안에 색칠을 이제 예쁘게 칠하는 그런 이제 훈련하는 그런 그 미술 시간이 있죠. 선 밖으로 색깔이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스킬을 좀 잘 구사하는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 한 학기 내내 본을 따고 본을 뜨고 선을 그려서 그다음 색칠하고 또 다른 모양 본을 뜨고 또 선을 그어서 또 색칠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미술이라는 어떤 그 예술성을 길러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 틀과 어떤 그 본 안에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칠하고 하는 그런 훈련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기초 단계에서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지 넘어서야 할 것이지 그 단계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 선을 긋고 그 안에 예쁘게 색칠을 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이냐 봤지? 하는 그런 식의 삶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은 삶을 우리가 계속 살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 됨에 자랑을 많이 느껴도 그래도 우리는 그것 훨씬 넘어서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틀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또는 사회에 어떤 통하고 있는 어떤 틀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조금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한다든지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아직 멀었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틀과 기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한한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해서 자유와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취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삶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삶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과 기준을 벗어날 때는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과 기준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출해낸 기준과 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이해 속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틀과 기준을 우리에게 명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틀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예식에 있어서 어떤 부분적인 기준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좁은 이해 속에 끼워 맞출 수 있도록 틀을 설정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광활한 영역에 내 자신을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두들겨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또 나의 새로운 기준과 틀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또 갇혀버리고선 그것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늘 한 번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종교를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자유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성경대로만 한다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대로만 한다라는 그 틀 안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가 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반성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면 난 고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그것은 늦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지가 않죠. 정말로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회개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바꿉니까? 항상 하나님의 더 깊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미래의 궁극적인 어떤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세요. 그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축복의 길을, 그 축복이 극대화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 자신의 생각과 개념 속에 또는 어떤 종교의 교리와 예식 속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인간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명분이나 어떤 탁월성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일들, 상황들,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길을 어떻게 펼쳐주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크리스찬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어렵죠?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은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진짜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 사람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위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러한 진리가 일상에서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5장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자유와 또 사랑과 성령의 열매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새기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습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5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세계의 구도를 활짝 열어주었죠. 거기서 진정한 삶의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냥 내가 자유를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유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부딪혀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지 말고 직시하고 대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대면하고 그것을 부딪힐 때 우리는 그런 부딪힘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새 관점을 가지게 된다. 거기서 바로 새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열린다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눈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안목이 열림으로써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근데 사실 이렇게 자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좋은 습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있는가를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내 삶의 방향과 방식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떠한 것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열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내가 새로 본 이 가치에 나는 올인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보일 때는 또 거기에 또 올인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라는 어떤 열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항상 이 중요한 요소가 기쁨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 기쁨이 힘이 돼요. 그래서 삶의 활력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또는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삶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확신에 넘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새 안목이 열리면 그 안목이 열림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를 얻으면 그만큼 사람은 능동적이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과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안팎으로 엄습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자신을 향해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또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나의 성을,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성을 깨부수고,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상대를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뻗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아름다움과 선함의 그런 모든 축복의 상태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을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 오늘 읽으신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으로부터, 자유와 사랑을 얻은 삶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열매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랑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전 삶에서 볼 수 없었던 또는 아주 미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생겨나고 또 확실하게 더 견고해지는 그런 정말 과정의 어떤 그 일들을 말하고 있죠. 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 이것을 동반하고, 또 안목과 가치관의 변화, 이것도 동반하고, 또 행동과 습관의 변화, 이것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은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다시 밑거름이 되고 재료가 되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다루어지는 내용이죠. 진정으로 새로운 삶. 이 단계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개념이나 어떤 사상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작은 사건들, 그전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버렸던 그런 어떤 작은 사건들, 또는 친근하고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관계, 또 이웃의 관심을 갖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맛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무한한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빈번하게 만나는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개념이나 어떤 예식이나 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나의 작은 사랑으로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주를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주를 다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주를 얻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왕자가, 어느 나라의 왕자가 어렸을 때 그 왕국을 다스릴 능력은 자기에게 없죠. 그러나 그 나라는 자기가 장차 상속을 받아서 이제 다스릴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나라는 장차 내가 다스리고 섬겨야 할 나라다라고 아는 것처럼, 내가 작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한 자녀로서 이 우주에 대한 소명을, 거창해지는데요, 우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작은 사랑이 우주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문제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세계로 열리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는 재창조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창조되었는데 이러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재창조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창조된 삶, 즉 다시 또 우리가 창조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창조적인 삶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창조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조적이라고 말한다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발명품을 뭐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기발한 방법으로 뭐 무언가를 혁신해버리는, 그래서 뭐 돈을 번다라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어떤 차원을 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훨씬 이상으로 창조적인 그런 삶은 범위가 넓습니다. 내 인격 안에서 이미 우리는 창조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성품의 열매의 맺힘을 통해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정말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정말 회복되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어떤 사랑의 한순간에 스파크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죠. 나와 세상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나와 직장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뭐 가정주부라면 가정의 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나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진정으로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뚜렷한 변화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도 뚜렷한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창조적인 삶이 6장 2절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같은 데서 예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일시키고 이 우주를 통일시키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할 때 이것은 우주의 통일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의 통일을 이루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들, 그것이 창조적인 삶이 되어서 2절만 보신다 하더라도 짐을 서로 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우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말은 범우주적이고 그리고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길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2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란 말은 허영심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사치 같은 것이 허영심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자기가 뭐 어떤 공적을 이루어 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허영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군대에서 뭐 만종군장하고 내가 10박 11일을 뛰어다닌 사람이야. 뭐 사실일지라도 뭐 이틀 만에 뭐 다리를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랑하죠.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다른 종류를 포함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또 그 다음에 6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서로 짐을 지라. 그 범죄한 사람이 짐을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사회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법의 제재를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갚아주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든지, 그죠? 욕을 먹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 등등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6장 4절에도 보면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순례를 걸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런 가운데 얻는 축복이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뭐 자부심이 생기고 또 자긍심이 생기는 일일지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것은 6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온유라는 성품을 이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의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성품은 의지적으로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자유와 사랑의 종노릇과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어떤 그 과정의 삶을 통해서 발생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진 그런 그렇게 자라난 그 성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온유하게 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와 사랑과 열매 맺는 과정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런 온유한 심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뭐 잘못하거나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모른 척하거나 뭐 피해가거나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맞닥뜨려서 따지면서 고쳐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앞섰다면 이제는 온유한 태도로 감싸주면서 그야말로 영어로 gentleness입니다. 온유한 그러한 태도로 그와 함께 지어야 할 짐을 서로 지어주는 바로 그런 일상의 방식으로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적인 삶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쉬운 거지 뭐 밥해 먹고 빨래하고 뭐 이런 루티너리한 그런 어떤 일들, 반복적인 삶, 그것을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서 힘든 일상도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귀찮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포함한다라는 사실이죠. 일상의 삶 전체가 다 정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이라는 것이 가정과 직장과 어떤 이런 가까운 관계를 떠나서 뭐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뭐 선교 사역을 벌리고 새로운 클럽에 뭐 조인해서 뭐 안 하던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창조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한 달 해외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병약해지신 부모님을 건사하고 그 부모님의 대소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일 아닙니까? 항상 마음이 눌리고 헛헛해지면 그러면은 뭐 자기 화를 내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풀던 것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함을 지니게 된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죠. 또 내 자식을 염려하고 또 그를 위한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많은 잔소리와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던 자세를 이제는 바꾸어서 그 아이가 비록 예의를 잘 갖추지 못해도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그 아이의 소중한 가치로 인해서 그대로 안아주고 웃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변화로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변화이고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시작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창조적인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칠 때 새로운 관점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하자면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막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기존의 틀과 기준이 깨어지고 새 관점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부딪히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도 해야 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내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요? 내게 어떤 부정적인 일이 닥치거나 나를 어떤 비난하는 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기 힘든 것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담고 붙들고 씨름해 보십시오.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난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면 비록 헛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새 관점을 추구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유도, 사랑도, 열매도, 창조적인 삶도 다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죠. 모든 풀리지 않는 상황을 끝까지 내 안에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 영원한 삶, 즉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나죠, 그죠? 근데 결론도 짧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새 관점,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잘못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인물 위에 금관을 씌워놓고 번듯한 깔끔한 석고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님 가두어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성으로 치장하고, 그죠? 거기에 뭔가 장식품 달고, 그리고 더 높아야 되겠고 더 견고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가둬버린 우리의 성으로부터 풀어나게 하시려고, 풀려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진정한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한 발자국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축복이 담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축복의 극대화된 완성을 약속하는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진실로 창조적인 삶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의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다루어가면서 나에게 새 관점, 또 자유, 사랑의 종노릇, 그리고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럼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창조적인 삶으로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정말 순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참으로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을 받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내 성 안에서의 그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정말 무한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인내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새로운 깨어나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눈을 얻어서 바라보고, 또 새로운 눈을 얻어서 바라보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